곡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전통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추석 후 국경 연휴가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고향 방문이라든지 휴일 관광은 모두 이때 진행되곤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추석보다 국경 연휴가 더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추석이 최대 명절입니다. 이때면 늘 고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들이 막혀 복세통이 터져 난리 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부모님 선물을 고민합니다. 눈누한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하면 가장 좋을까? 해마다 추석이면 계속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어차피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한 요즘에는 건강 제품을 선물하거나 그냥 현금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보면 다양한 추석 선물들이 가득가득 눈이 모자랄 지경으로 진열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자면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선물할 물건들을 생각해 두었다가 그 부분의 물건만 주목하고 가격이 합당하면 그냥 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학 소식 전해드리고 한창국의 숙이 70년대 벼 모내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영남 시인의 문학 칼럼 시간에는 시꽃 수필 풀 평론나무라는 제목으로 고 한춘 시인을 수모하는 추모의 글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문학 소식입니다. 제5회 중국 인터넷 문학 론단 및 제1회 사천 인터넷 문학 주간 행사가 9월 5일부터 9일까지 기간 사천성 성도시에서 진행되었다고 중국 작가닛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작가협회가 주최하고 중국 작가협회 인터넷 문학센터와 사천성 작가협회가 주관하며 사천성 인터넷 작가협회 성도 미디어 그룹이 협조했습니다. 론단 개막 후 제5회 중국 인터넷 문학 론단 학습회 세미나 인터넷 문학업종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또 나의 조국 인터넷 문학 분야 새 중국 창건 70주년 경축 주제별 취재 활동 등 계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인터넷 문학 기구 책임자와 인터넷 문학 주요 사이트 성공 인사들과 편집 일꾼들이 대거 성도에 모여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한국 유명 시 낭송인의 강연, 한국 시 낭송인과 길림시 조선족 시 낭송인들의 시낭송 모임, 도라지 잡지 해외 문학상 시상식 등 내용을 담은 중한문화교류회의가 8월 31일 길림시에서 개최되었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길림시 조선족 군중예술관 아리랑 민속관에서 길림시 조선족 군중예술관이 주관하고 도라지 잡지사가 주최한 중화문화교류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한국부산시인협회 회원이며 한국낭송가협회 시낭송인 고안나 시인, 한국부산시인협회 회원 백성일 시인, 김남희 시인, 한국진도 전병태 시인 및 길림시 조선족 시낭송인 도라지문학사 김형권 회장을 비롯한 다수 회원과 부분적 조선족 협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고아나 시인이 시 그 아름다운 중독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시는 시랑송의 요령에 대해 경험 소개를 하면서 시랑송은 생활의 격조를 높이며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행사 2부에서는 길림시 시랑송인들이 시랑송 무대가 펼쳐졌고 제3부 도라지 문학상 시상식에서 중국 조선족 문단의 저명한 평론가이며 시인인 정경업이 제8회 도라지 문학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제8회 도라지 해외문학상 수상작품에 한국 부산 시인협회의 백성일 시인의 멈추고 싶은 시간 외 구수 중에 수록된 어머니의 부채바람이 선정되었습니다. 길림시 조선족 군중예술관 정민관장이 백성일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했으며 박건국 부관장과 리영일 부관장이 제6회 해외문학상 수상자인 한국 고한나 시인과 제7회 해외문학상 수상자인 김남희 시인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도라지 잡지사 이상학 주필은 수상작 심사평에서 백성일 시인의 시의 특징이라면 소박성인 바 그의 시에서는 인간의 냄새가 풋풋이 풍긴다고 했습니다. 수상작인 어머니의 부채바람에서는 부채에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을 보는 듯이 아주 핍진하게 다져 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일 시인은 수상 소감에서 살다가 보니 때론 영광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며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작시 꿈꾸는 시인을 낭송하는 것으로 도라지 잡지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빈 축사와 기념 촬영을 마무리로 중한문화교류 및 도라지 해외문학상 제8회 시상식이 성공 뒤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이광일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가 9월 4일 한국 제5회 이병주 문학연구상을 수상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제12회 이병주 국제문학상은 한국의 박상우 소설가가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하동군과 이병주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관부 연락선과 지리산의 작가 나림 이병주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병주 국제문학상은 매년 기존 발표된 여러 나라의 문학 작품 중 역사성과 이야기성을 갖춘 작가와 문학사적 의미를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인 박상우 소설가는 감각적인 언어로 낭만주의적 특성이 강한 작품 세계를 보여온 작가입니다. 1980년대의 정치적 부재의식에서 출발한 그의 소설 세계는 주제와 소설 방법론상의 굴절을 거쳐 일상적 현실로 소설의 무게가 옮겨져서 한 단계 성숙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소설이 간직한 문학사적 의미가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결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병주 문학연구상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병주 문학을 동서양에 널리 소개한 번역가나 참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전시킨 신진 연구자나 한국과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가 대상이 됩니다. 수상자 조선문학연구소는 조선 한국의 언어문학 및 중국 조선족의 언어문학 민속 등을 여러 영역에 거쳐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병주 국제문학상과 이병주 문학연구상의 상금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 문학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맑은 하늘가에 야엔 푸른 물결 넘실 때 누나 우리가 지나온 길 왜 기도냐 이 산골 언덕 찾아 마음은 시를 이별하고 마을에 오니 새 생활 새 일 위해 심장 뛰누나 가슴 속 품은 맹세 내 다지며 두려워하랴 우리의 억센 도지 꺾지 못하리 힘벅찬 노동 속에 이 몸을 다 바쳐 사회주의 세라곤 이루가리라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이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길림신문에 게재한 수기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70년대 모내기 한창국 오늘은 나도 자랑 많은 추억 열차의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추억의 열차를 몰고 서서히 현재를 떠나 고동을 울리며 칙칙폭폭 과거로 추억 여행을 떠나렵니다. 네, 추억의 벌판을 지나고 추억의 고개를 넘고 추억의 구비를 돌아 여인들의 애환이 서린 아득히 먼 70년대 생산대의 변목꽂는 현장으로 가렵니다. 안도현 성문공사 문화대대에서 태어난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니까 어느덧 40년이란 무정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런 10년이 네 개인이 강산도 마을도 사람도 변해도 아주 몰라보게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의 늙은이는 땅속에 묻혀 진토가 되었을 것이고 그때의 청년들은 석양길에 들어선 허리가 활등같이 휘어든 꼬부랑 할배 할매가 되었을 것이고 그때의 중학생들은 논현의 막차에 올라타고 한 가정을 이끌며 오후에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양기로 모내기를 깔끔하게 하고 모퉁이만 손으로 꽂아서 70년대 굉장히 분주했던 생산대의 인공 벼 모내기와 비하면 효율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70년대 남정네들은 변목 꼽는 일은 의려 여인들의 일로 간주하고 근본 손을 적시며 모를 꽂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논이나 갈아엎고 쓰레질이나 하고 번지를 놓고 논물을 조절하고 변모를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단 도리를 다 해놓고는 논둑에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한담을 하고 혹은 밭머리에 여럿이 쭈그리고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제 아내 혹은 누이들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이악스레 목 꼽는 것을 강 건너 불보듯 멍하니 바라보며 여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토끼 꼬리만큼이라도 했는지는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남자주의 사상이 심했던 이런 분들이 80년대 초 호도거리를 할 때는 50대에 들어선 감농꾼이지만 못 꼽기에서는 초보자도 아주 낮은 등급의 초보자였습니다. 모철의 넓은 논판에서 아내 혼자서 못 꼽는 것이 보기에 미안했던지 논판에 들어서서 손등이 젖었다 말랐다 하며 모를 꼽는데 그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도 여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앞단 도리를 다 해놓으면 줄모를 꽂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헨내기 목군들인데 청년 남녀 혼합팀입니다. 이들이 줄자를 가지고 너비가 한 미터 좌우 되게 줄모를 꽂고 길이를 재어 그 숫자를 얇고 가느다란 패말에다 적고 그것을 논뚝에 박아놓습니다. 가구를 짤 때 목줄을 치듯이 줄을 곱게 치는데 논뚝과는 관계없이 될수록 길게 칩니다. 줄의 양쪽에 발뚝만한 말뚝을 고정해놓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쥐고 당기며 줄을 옮겨놓는데 그중 한 사람이 호각을 불며 지휘합니다. 중간에는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며 줄 따라 모를 꽂습니다. 어떤 때는 양쪽에 두 사람이 장난을 치느라고 줄모를 다 꽂기 전에 호각을 불며 줄을 당깁니다. 이르면 마지막 목군이 영락없이 낯에 굵은 먹줄을 받아야 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쳐도 여럿이 웃음소리에 목 키우고 또 이미 쏟아진 물이라 속으로 봉창을 엿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각 소리가 나면 노루 제 방귀에 놀란 듯 반사적으로 목 꼽던 손을 멈추고 즉각 허리를 펴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이렇게 웃고 떠들며 논밭에다 간을 만들어 놓으면 목군들이 모를 쥐고 논판에 들어섭니다. 목군들은 못 꽂는 솜씨가 좋은 청일색의 처녀들과 아수마들입니다. 그때는 몇 미터의 항공이라고 규정해놓고 공수를 기입하는 때인지라 여인들은 새벽에 나가 날이 어두우 시그레 해서야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옵니다. 저녁밥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부시고 구두려 누워 푹 쉬었으면 좋으려만 우로는 시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남편 아래로는 아이들에게 저녁밥을 지어줘야 했습니다. 네, 그 고역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별 쉼도 없이 허리가 아프면 정통편을 먹으며 그 패마를 기를 쓰고 모았습니다. 패마를 잘 건사해서 하루 두 번 점심때와 저녁때 기공무한테 가서 공수를 기입했습니다. 당시 웬간한 솜씨를 가지고는 하루에 여덟 공을 벌기 힘들었습니다. 사원들은 모두 모태똥 사상으로 무장되어서인지 일을 할라치면 죽을똥 살똥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상급의 지시만 내리면 칼산에도 오르고 불바다에도 뛰어들 그런 태시로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희생품으로서 불쌍하기도 했고 또 좀 우둔한 데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무적 정치의 힘을 과시하는 좋은 귀감인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손도 빌려 쓴다는 모철에 학교에서도 덩달아 변모 방학이란 것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줄치는 목군 대호에 가담하고 남학생들은 주로 중로인들이 모판에서 변모를 떠놓으면 그것을 어른들과 함께 운반해다가 논판에 펴놓는 일을 했습니다. 목군들은 모를 꽂다가 모가 모자라면 뭐야 뭐야 하며 고함을 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달래가 논뚝에서 모를 뿌려주긴 합니다. 논판에서 첨벙첨벙 다니며 모를 섬기면 발자국 자리가 많이 난다고 싫어합니다. 개구장이들은 가끔 장난기가 도죠. 우정 저 먼 논뚝에 서서 모를 뿌려줍니다. 모는 씩 날아서 목군의 뒤에 떨어지며 흙탕물을 찰랑 튕겨 목군의 옷에 깜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걸쭉한 욕이 날아오고 심하면 모가 되려 날아오는데 이때는 36개 줄향량이 제일입니다. 어떤 능청스러운 애들은 자기 부모거나 가깝게 지내는 목군들 뒤에다 모를 많이 펴놓으며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 모가 남아돌아 목구는 나머지 모를 처리하느라고 모내기 속도가 늦어져 등이 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알듯 내놓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미련한 놈이라며 듣지 못하는 욕을 하곤 합니다. 네, 지금도 그때 모내기를 생각하면 저도 몰래 손이 허리로 올라갑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겨운 노동이었지만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모내길세 모내길세 저를 맞춰 모내길세 일망무제처럼 파네 눈물이 출렁출렁 머리 뒤로 하늘하늘 춤을 추는 풍년 모양 천석거래 내어보다 말씀거래 내어보세 모내길세 모내길세 풍년 맞이 모내길세 알아보니 복대지 물을 차고 나는 저런 심는 이모 만석가리 쌓으려니 천세 만세 땅에서 우리 행복 심어보세 에야 웃음담을 흘려보세 에야 황금가리 영화로세
계속해서 한영남 시인의 문학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꽃 수필 풀 병론나무라는 제목으로 고 한춘 시인에 대한 추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꽃 수필 풀 병론나무라는 제목으로 문학가 한춘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꽃 수필 풀 병론나무 문학가 한춘 선생을 만나다. 중국 조선족 현대시 기수이며 북방 조선족 문학의 태두이신 한춘 선생과 한 도시에서 살게 된 것은 나의 행운이요 복이다. 연배님인 출판사 벨라라 편집부에서 초빙 편집으로 세상 술을 다 마셔버린 나는 2004년 흥룡왕 신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거기서 나는 본격적으로 한춘 선생과의 인연을 굵게 꼬기 시작한다. 한춘 선생과 대화를 해보면 그의 엄청난 독서량이 반복하게 된다. 선생은 시와 수필과 평론이라는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많은 명편들을 내놓았다. 또한 후학들을 안아주고 가르치기에도 넉넉한 품을 가진 스승이시다. 시는 꽃처럼 피어나서 날씨도 좋은데 정심술 한잔 어때? 그 한마디에 묻어나서면 어김없이 시를 만나게 된다. 자칭 말술이요 타칭 섬술이신 선생은 아무리 마셔도 취할 줄 몰랐고 술을 마실수록 시의 향기를 더해가는 분이시다. 특히 고수한 경상도 억양으로 시를 풀 때면 술 안주가 따로 없다. 나는 말이야. 시창작에서 내가 정작 좋아하는 건 이미지 쓰미야. 시는 모름지기 이미지로 세상을 풀어가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거든. 정확한 일상의 사용, 습관화된 표현이 거부, 새로운 리듬의 창조, 주제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일컬어지는 이미지즘이야말로 선생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시 표현의 도구였으리라. 제가 요즘 쓴 시 한 줄 읊을까요? 좋지. 허리에 낯처럼 질러든 향수가 문득 사무쳐 술이 물이 되는 날이 있었다. 쓸데없이 가을이었다. 브라보, 좋은 시를 위하여 건배. 그렇게 선생과 나는 이사에 대하여 노천명에 대하여 존 키츠에 대하여 보들레르에 대하여 끝이 없이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인생과 문학과 시의 나이트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선생은 어른이시기에 다 받아주셨다. 어느 날인가 출판사에 오셨다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대로 보내드리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은밀하게 눈치놀이로 선생만을 모시고 다시 술상을 차렸다. 잘 아는 식당 주인은 요즘 제자가 그렇게 스승을 잊지 않고 례를 차리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 식당 주인이 어찌할 수 있었으랴. 백이면 백번 다 선생께서 술을 사주시고 나는 얻어먹기만 했던 대단히 변변찮은 제자였음을. 수필은 풀처럼 무성하더라. 평소 선생의 시와 평론만 많이 접촉해온 나는 선생의 수필이 그토록 매력적인 줄을 선생의 수필집을 읽고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도라지 잡지 정경업 사장은 언젠가 말빚을 진 적이 있다면서 올해 기어이 선생의 수필집을 내드렸다. 그 수필집은 새 세기에 들어서서 문화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관조한 선생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선생의 수필은 시적 언어에 편승하여 인생 나이트로 무게감을 주면서도 알기 쉬운 삶의 도리를 토파한 것이 특색이다. 특히 이미지시를 창작하며 별이 오신 예리한 통찰력으로 세상의 꽃과 풀과 나무와 새와 나비가 보여주는 색다른 풍경을 선생만이 필치로 수무화처럼 그려 보였다는 데서 읽는 내내 감동이었고 깨우침이었다. 수필 쓰기가 정말 어려워. 필 달린 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수필이야. 미리한 수필보다는 무게가 있고 사색을 주는 수필을 쓰기는 더욱 어려운 거야.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고 했던가. 황혼의 풍경 소리가 담겨 있는 수필들은 하나같이 풀처럼 희질긴 생명력으로 푸르른 삶의 노래를 엮어가고 있었다. 두 번이나 등장하는 솔파도 소리. 그것도 겨울 산등성이에서 들어보는 솔파도 소리는 쏴쏴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인생을 다시 반추해보도록 리드해주고 있었다. 평론은 송백으로 푸르러. 문학가로서의 한순 선생은 시보다 수필보다 평론으로 더 널리 문명을 떨친 분이시다. 일찍 고요로운 우리 문단에 현대시의 기치를 들고 성큼 뛰어들어 일대 혁명을 일으킨 분이시다. 그런 만큼 중국 조선족 시단이 오늘을 말할 때 선생의 공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부탁을 받고 평론을 써도 자기 문학 주장을 위해 그 문장을 내문으로 인용하듯이 글을 쓰는 게 중요해. 끌림만 가지 말고 말이야. 이론 공부를 좀 해야겠어. 요즘 책 보는 거좀 게을리 했더니 많이 뒤떨어진 느낌이거든. 사실 지금껏 선생님께서 닦으신 문학 기량과 독서량만으로 해도 폰에 쓰기만 해도 될듯 하신데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문학이 보다 높은 완성을 위해 몸부림 쓰시는 선생님 모습에서 오히려 말없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 중국 문학과 문화의 매력을 허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반만의 문명고국의 찬란한 유산에서 빛을 채취할 줄 아셨던 선생은 문화산책으로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으셨다. 평론가의 시각이 돋보이는 대목이라 해야겠다. 시가, 수필이, 평론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 억지로 거기서 뭘 바라지는 마십시오. 저 한춘희는 시를 읊조리고 수필을 쓰고 평론을 끄적거리며 너무 행복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원로 문학가가 우리 젊은 후학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다. 문학만을 사랑하고 문학만을 위해 한 몸을 불사하신 선생님께서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지도 6년차를 잡는다. 이제 그 조난을 우려릴 게 없으니, 아, 얼마나 비통할까. 오늘따라 큰 달이 보채지도 않고 하늘 높이 걸려 있다. 감사합니다.
네,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화 프로 마칩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주황인민방송국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 향산혁명